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318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있다 없다입니다. 10대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습니다.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이제 서서히 사람도 사라져가죠. 그래서 처가 없습니다. 90대는 시간이 없고 마지막으로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0대는 철은 없지만은 알고 보면은 끼가 있죠. 20대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그래도 젊음이 있습니다. 30대는 집은 없지만은 그래도 짝은 있죠. 40대는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폼은 있습니다. 50대는 멋이 있고 60대는 손주들이 있죠. 가족이 있습니다. 70대는 넉넉한 웃음이 있고 80대는 추억이 있고 90대에는 소망이 있고 100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은 정말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날 겁니다. 없기 때문에 힘이 들고 스트레스도 받죠. 너 없는 중에도 내게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보고 살면은 있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게 있는 것이 정말로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참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아야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 있는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심리학을 가지고 치료하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80세가 넘은 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이상 목회를 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은퇴를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진찰을 해보니까 몸에 심각한 질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목사님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그때 목사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프고 두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종교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그 반응 슬프고 두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40년 이상이나 목회를 했던 목사님의 입에서 그의 인생의 황혼에 이란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가 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반응에 대해서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점이 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목사님의 반응은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모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역을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다 되었으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는 너는 내게로 오라고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자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슬프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행복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온 저 광야 40년 길이 저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어찌 모세가 걸어왔던 그 길들이 힘든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40년간 살아왔던 궁중에서 도망을 쳐서 빈 털터리가 되어 홀로 남았을 때에 광야로 도망을 쳤을 그때의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미리암을 만나서 처가에 얹혀서 살았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80세가 될 때까지도 그는 처가 살이를 하고 살았지 그의 집안을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세상의 한 중심에서 살다가 잊혀진 삶을 살아가는 것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 중심에 살고 있다가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도 무려 40년간 살아가는 그 인생 결탄코 쉬운 것 아니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를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모세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모세의 광야 40년은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죠. 근데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았다면 모세의 인생도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던 그 시간 모세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걸어왔던 인생 120년이 주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이었기에 모세는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왜 제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의 그 마지막이 참으로 행복해하면서 눈을 감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서 없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아 생전했던 마지막 설교였고 그 마지막 설교의 맨 끝머리에 했던 결론을 짓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모세가 했던 바로 그 설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들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알고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 속에 있지만은 알지 못하면은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 나도 행복한 사람인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서 또 정치 경제적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져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죠. 절망에 빠져서 그 구덩이 속에 허덕거리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건져내시면서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감사한 것은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절망의 구덩이에,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을 그때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눈이 밝아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범죄해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가늠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오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진정한 길이 어떠한 곳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을 가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어미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해 좋을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어미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내가 여기에 있지 않냐고 내 손을 잡고 이 거룩한 길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이 길로 가면은 잘 될 것이고 이 길로 가면은 소망이 있을 것이고 이 길로 가면은 네 마음속에서 평안이 솟아오를 거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일입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모르고 가정 문제, 사업 문제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처럼 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구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 나를 도왔던 사람이 오늘 나를 배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는 너를 돕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본부장을 지낸 이덕선 장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사원에서 이사장 이사가 되기까지 그의 과정을 간정으로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 장로님은 가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었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을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고 7남매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 밑으로 동생 6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길이 보였겠습니까? 막노동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급사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 때부터 일 속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벽 예배였습니다. 나중에 55세가 되었어야 그는 방송통신대학을 마치고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일찍 떠났고 동생들은 6명이나 줄줄이 형아만 바라보고 있고 친척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 어린 아이가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는 자로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게는 재물이 많은 아버지도 실력이 있는 친척도 왜 없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돕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물 위를 걸으려면은 단순하게 믿으라. 물 위를 걷는 것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물 위를 걸어가려면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려면은 단순하게 믿으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친구들과 캘리포니아 뉴포트 해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보니까 세 명의 남자가 한 명의 남성을 둘러싸고 구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집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그 한 사람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죠. 워낙 험하게 구타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여보시오, 그만하시오. 자신에게 해코지할지도 모르지만은 목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가가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량배들이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얼른 고개를 숙이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 뒤에 키가 한 2m가량 되는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그 뒤에 딱 서서 지켜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온 사람인 줄 알고 그 불량배들이 다 겁을 먹고 피해버렸던 것이죠.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하나가 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뒤에 서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 뒤부터 이 목사님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냥 내 뒤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내 뒤에 서 계신다. 인생의 구덩이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마치 적이 이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 성에서는 패배했던 적도 한번 있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했습니다. 나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서 원수를 멸해 주겠다라고, 내가 조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승리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아서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실 승리를 이미 손에 쥐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로지 믿고 나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셨지만은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했을 때는 그들도 패배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싸웠을 때 그 승리는,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즈 베리어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도는 또한 마귀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드는 공격용 무기이자 영적 부상을 당한 사람을 낫게 해주는 치료제이기도 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투를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영적인 부상을 당한 사람을 낫게 해주는 치료제이기도 하죠. 승리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다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통곡을 하며 울었던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하갈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죠.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잘못된 사람의 대명사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런 하갈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방성대곡하며 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그 광야길을 쫓겨나서 길을 걸어가다가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이 하갈이 울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이 하갈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여시고 샘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네 집을 다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다시금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눈에서 흘렀던 눈물을 보시면서 15년간이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하다가 우는 성도의 진실된 눈물에 그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올 때 통곡을 하면서 울어보십시오. 그것은 곧 응답입니다. 그는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면서 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성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